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가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그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언은 중심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정말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 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우신 영, 보혜사 성령님이 저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는 뭐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생명은 계속 흘러요. 그 흐름 가운데서 절대 끊어질 수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상태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영, 혼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어디서 알아요? 이 땅부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그 지혜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지혜를 이미 다 주시라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과 목적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고 사명으로 오고 의지로서 살게끔 주님께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 욕망을 십자가 안에서 모두 다 처리받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발견하지 못하는 건 어떤 겁니까? 세상의 무력과 세상의 정욕 속에서 자꾸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한다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나의 길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안에 장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장치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온 몸이 다 조종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주님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기 원하셨어요. 어떤 관계예요? 끊없이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 행함과 주신다는 약속을 배반하고 바로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거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땐 예수님이 좋았다가 어떨 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또 싫어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도망가는 삶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죠?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없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혜의 시작은 창조 전부터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언의 중심 주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의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최초의 도전이 어떤 거였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였어요. 그게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선악과 생명을 따먹은 순간 뭐가 밝아졌다 그랬죠? 하와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굴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었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고 뱀이 뭐라고 유혹했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뱀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낮은 자로서 죽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을 섬겼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변질됐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담이라고 부르셨을 때 아담 어디에 숨었죠? 나무 뒤에 숨었어요. 세상 가운데 숨었어요. 그 숨은 모습들이 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본질을 닮았기 때문에 그 피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끊어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니까 여기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들이 믿어지지 않고 그거에 흔들리면 어떻게 우리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서사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참된 신앙, 참된 가치관,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나 늘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아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신약성경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는 자들,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은 곧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인 거죠. 주님은 지혜이신 거예요. 지혜이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시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주님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성자, 성부, 성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운행하시는 역사는 틀리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이켜 볼 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 내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었죠. 내 삶이었는데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뭐와 싸워요? 세상과의 싸움이 되게 벅찼을 거예요. 세상과 계속해서 어떻게 부딪히잖아요.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패배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보이지가 않죠.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어요.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좌절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한테 왔다 그러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감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하답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대상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 권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온 유디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대신 우리가 무슨 삶인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삶이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이미 다 얻으셨어요. 지혜는 다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삶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은 이 잠언 이 당시의 아들들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왕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있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 아들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로 내게 들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들으라.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는다가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에 보면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 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국어로 지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쉐마. 쉐마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듣는 거예요. 들어라. 그러면 쉐마라는 뜻은 듣는 뜻도 되지만 뭐 하는 뜻이에요? 순종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듣는 귀는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으로 오시는 거죠. 그 기쁨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잠언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들아 뭐라고 얘기하죠?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듣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오직 한 분이란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 이 신앙 고백이 실제로 되게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나한테 해가 될지언정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쉐마 들어야 된다고요. 듣고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우리 보시게 되면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음과 말씀은 이꼴입니까? 아니면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거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고 말씀이 순종하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주신대요. 근데 그 복이 뭐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뭐예요? 주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게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미 복은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예요? 삶에 적용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하겠죠?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들었죠? 말씀을 경험했어요. 근데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듣고 말씀 가운데 있는데 왜 훈계를 하시는가? 훈계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 무사르예요. 무사르. 이 무사르인데 책망하다, 징계하다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되고 그리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훈계를 하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 사랑으로 훈계를 하시는 거지 그냥 이 회초리를 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댈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망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도또다 일렀으되 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공정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평강을 열매를 맺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징계받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생자라고. 버린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훈계가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해요. 우리에겐. 믿음 생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누가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훈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쉐마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굴 사랑해서 더 징계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내 유익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의 징계, 사랑의 훈계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는 뜻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채찍질이 여러분의 고통이 아닌 회복이 되심을 믿어야 되십니다. 그 회복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예요. 그리고 징계 마지막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평강의 열매, 결국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십자가와 저희는 상관없을 수가 없, 예전에는 저는 십자가와 제가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지. 아, 그래, 나는 그냥 구원 받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는 모두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가 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이론밖에 없는 거예요. 이론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서 또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나는 떼려야 뗄 수 없고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주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역사로 계속해서 나를, 여러분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에 대한 무게를 그냥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보면은 뭐를 지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해요. 지금 주어진 십자가의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가정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단 한 번에 순종이에요. 단 한 번에 뭐죠? 듣는 거예요. 쉐마예요. 듣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있어요? 진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진리가 자유케 했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그게 나에게 실제가 돼서 자유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자유케 한, 너희 자유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다 고민하며 돌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이 있으신데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뭐를 찾는 겁니까? 나의 존재적인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선언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주를 주라고 뭐라고 얘기했죠? 시인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여하튼 주의 징계가 주의 훈계가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뭐요? 들으며 날마다 뭐요?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리고 뭐요?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문설주 하면 뭐가 생각나죠?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죠. 그렇죠? 출애굽 사건에서 장자를 걷어냈잖아요. 마지막 문설주를 뭐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예? 살아요. 그럼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굴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 신부이신, 그 신부된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랑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와도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뭘로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 가운데서도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을 믿습니까? 그 기다림으로 사는 거예요. 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이라고 돼 있어요. 문은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문이래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울타리 안에 어떻게 해요? 양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문이 양의 문이에요. 주님이 문이 되신 거예요. 이 문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문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다? 누구한테 물려가는 거예요? 양들이? 이리한테, 사탄한테 물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안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막대기의 용도는 여러 가지예요. 막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죠. 찌르는 거예요. 찔러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 다른데 가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말씀이,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쳐서 어디를 보게 만들죠? 주님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높아졌을 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하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손에 이렇게만 비워도 난리가 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조금만 그 길을 넘어서면 그 아픔을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굴 기억하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기억나게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자카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카르. 자카르가 기억하다라는 거죠. 누가 기억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뭐를 기억한다 해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신대요.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대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 영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살려준 영이 와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대저 나를 얻는 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라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망. 생명, 사망. 생명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선악과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뼛속같이 죄인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라는 거죠.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끝났고 뭐만 있는 거예요? 평안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그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쳐서도 있지만 그 푸른 초장에 뭐가 있어요? 시냇가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은 뭐예요? 주님이에요. 생명이에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 안에 사는 건 어떤 겁니까? 그 생명 안에는 죽음도 있을까요? 그 생명 안에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나는 죽고 부활. 죽은 삶은 부활의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죽은 자임으로써 사는 게 계속 괴롭다 괴롭다 난 죽어 죽었어 이게 아니라 죽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현되고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린 그거를 시선을 그쪽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옛날 맨날 죽음에 죽음 죽음 외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의 생명을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죠? 우리도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매일매일 간증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제가 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돼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 같이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이 없대요. 결국 생명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 그럼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면 어딜 나가셔도 그 담대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 뭐 하시라고요? 기억하시고 쉐마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순종하시면 된다고요. 그 훈계를,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길 바랍니다. 그게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 이루신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실제를 경험하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얻음에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흔들리고 육의 것을 생각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과 함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이 실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를 보기 원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삼성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사실을 매일매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삼성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